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막 말 그대로 압도적인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약간 맹목적이고 거대한 선물을 받을 때 고마움보다는 본능적인 경계심부터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 맞아요. 부담감 장난 아니죠.
그렇죠. 속으로 아, 대체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거지? 이거 혹시 무슨 청탁인가? 막 이렇게 의심부터 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는 철칙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인간관계를 일종의 거래장부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인들은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핵심 자료는 데이비드 드실바 박사의 신약 성경의 문화적 세계 강의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분석 발췌본을 다뤄볼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면 그냥 되게 딱딱한 고대 종교 텍스트나 아니면 복잡한 신학 교리서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읽기 어렵다고든 하니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그 당시 1세기의 사회력 배경, 그걸 이해하는 게 완전히 필수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이 단순히 그냥 고대 종교 문서를 쭉 읽어보자가 아닙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무대를 지탱하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규칙이 있었거든요. 바로 후원, 그리고 호혜성이라는 규칙입니다.
아, 후원과 호혜성. 진짜 중요한 키워드죠.
네. 이 안경을 딱 끼고 이 히브리서 텍스트를 해독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그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를 되게 뼈아프게 돌아보게 만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거든요.
드실바 박사가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가 이름만 무슨 무슨 서, 그러니까 편지일 뿐이지 실제로는 당대에 엄청 웅장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설교라는 점입니다.
아, 편지가 아니라 설교문이다.
네. 그리고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후원자라는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1세기 로마 시대의 후원자라고 하면 약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 뒤를 봐주던 그 메디치 가문,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여유 있는 귀족이 가난한 예술가를 돕는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아, 그런 낭만적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절대적인 권력다에 가깝습니다.
생존이요?
네. 고대 로마 사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주도의 사회 보장제도나 복지 시스템 같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없었죠, 그때는.
그렇죠. 극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부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니까요. 평범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혹은 뭐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얻어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그 강력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후원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동아줄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생존줄이죠. 이 히브리서 안에서 신, 즉 하나님은 구원이나 성령, 안식 같은 거대한 선물을 끊임없이 베푸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1세기 로마 사회 계급 구조를 생각해보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랑 평범한 인간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엄청난 격차가 있으니까요.
로마 황제한테 평민이 그냥 쓱 찾아가서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수 없었던 것처럼요. 분명히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딱 그 지점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후원자의 귀에 닿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 말이죠.
아, 중재자?
네,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를 이 거대한 후원자인 신과 나약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완벽한 중재자이자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약간 현대의 조직 문화에 빗대어서 한번 풀어보자면요. 예수는 완전 완벽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산의 중재자 같은 거네요.
산의 중재자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인 신하고 직접 독대에서 결제 서류에 사인을 받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임원급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저기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들, 즉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충이나 진흙탕 같은 현실을 다 직접 겪어본 존재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궁극의 중재자인 셈이죠.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디실바 박사의 자료에서도 딱 그 부분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가 무슨 천사들처럼 초월적인 존재로 남은 게 아니라 평범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직접 피와 살을 가졌다는 대목 말이죠.
피와 살을 가졌다.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하늘에서 그냥 안락하게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의 고통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경영자가 공장 바닥에서 제일 위험한 기계를 직접 돌려보다가 심하게 다쳐본 거랑 똑같은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자기가 직접 다쳐봤으니까 그 공포를 아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결과로 예수는 두려움과 노예 상태에 빠진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후원자인 신으로부터 아주 적시에 딱 필요한 도움을 제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중재자가 된 거죠.
야, 여기까지 들으면 그 1세기 기독교인들 상황은 완벽하네요. 우주 최고의 후원자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고 내 마음을 100% 알아주는 완벽한 중재자까지 회사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체 무슨 위기가 닥쳤던 겁니까?
그게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던 현실 세계의 끔찍한 사회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압박이요?
네,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그저 이 새로운 우주적 후원자를 선택했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기존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대중 앞에서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산 몰수까지요? 근데 대중 앞에서의 조롱이라고 하니까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냥 뭐 인터넷에 악플 좀 달리고 길에서 망신 좀 당했나 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그 수치심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냥 기분 나쁜 개인적 감정?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었습니까?
꾀와 수치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거기서 공개적 수치심을 당한다는 건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사회적 생명이 끝난다.
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면 당장 이웃, 시장, 자기가 속한 길드,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과 거래를 안 하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 극도의 고립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회적 매장이네요.
맞아요. 그러자 이 교인들 사이에서 위기가 온 겁니다. 이 가혹한 수치심을 도저히 못 견디고 은근슬쩍 모임을 벌인 채 자신을 핍박하는 그 옛날 사회로 다시 스며들어가려는 약간 도망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아마 강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니,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면 꼭 굳이 광장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집에서 문 꽉 잠그고 조용히 나 혼자 속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까?
아, 숨어서 믿으면 안 되냐는 말씀이시죠?
네. 굳이 그 사회적 매장을 당해가면서까지 위험한 모임에 나가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 의문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호혜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 호혜성이요?
네. 우리 현대인들한테 신앙이나 어떤 신념은 되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냥 속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로마의 이 호혜성 규칙에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무조건 공개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아, 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는 건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없었던 뜻이군요.
아예 없었죠. 후원자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그 수혜자의 가장 큰 의무이자 유일한 보답의 방식은 내 후원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비로운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면서 그 후원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였습니다.
명예를 높여준다, 공개적으로.
네, 그게 바로 후원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충성의 대가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이웃들의 우정을 잃지 않으려고 혹은 그 사회적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모시는 거대한 후원자와의 관계를 꽁꽁 숨긴다. 이건 고대 사회 규칙으로 치면 후원자에 대한 최악의 배신이자 그를 대중 앞에서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몰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후원자의 얼굴에 완전 먹칠을 하는 행위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가진 그 거대한 신에게 보잘것없고 지금 막 핍박받고 있는 인간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로마 황제한테는 세금을 내거나 군사력을 바치면 되지만 신한테 금화나 식량을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실바 박사는 원문 분석을 통해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보답 방식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파레시아라는 개념이에요.
파레시아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대담함 또는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자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 대담함.
이게 원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정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폭군이나 그 억압적인 다수의 폭력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 신념을 당당하게 말하는 자유시민의 미덕을 의미했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핍박받는 교인들에게 바로 이 파레시아를 요구하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대담해져라.
네, 이웃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압박해도 떳떳하고 대담하게 너희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입 밖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아하, 수치심의 압박에 맞서는 그 대담한 공개적 인정. 이게 신에게 바치는 첫 번째 보답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특히 고통받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봉사와 연대입니다.
오, 잠깐만요. 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신한테 직접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변의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로 대신 빚을 갚는다. 이거 약간 영수증 처리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인데요.
영수증 처리 대상이 바뀐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신이 나한테 결제해줬는데 그 혜택은 내 이웃이 받는 구조 아닙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드실바 박사는 이 대목에서 당시 로마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세네카의 철학을 인용해서 이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아, 세네카. 당시 후원과 수혜의 철학에 대해서 방대한 기록을 남겼던 그 유명한 인물 맞죠?
맞습니다. 신에게 직접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웃을 통해 갚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라 이런 권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수치를 당하면서 영문 밖에서 피를 흘렸으니 신을 향한 진정한 보답은 신자들 역시 안전하고 안락한 진영 안에 숨어있지 말고 진영 밖으로 직접 나가서 그 수치를 기꺼이 함께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함께 짊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감옥에 갇힌 다른 신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음식도 주고 위로를 건네는 그런 연대 행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우,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 굳이 친하게 지내고 면회가고 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 등짝에다가 나도 이 죄수란 똑같은 패거리다 하고 거대한 표적을 그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그냥 자리 사회적 지위를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 극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 자신 역시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재산을 다 빼뜰 수 있는 완벽한 자살 행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와, 고대의 후회성 규칙에 따르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수치를 당해준 그 중재자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나 역시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명예와 안전을 포기하는 것뿐이었어요. 신은 이 헌신적이고 위험한 연대를 자신에게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제물, 즉 코스트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영수증 처리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보답이군요. 진짜 이쯤 되면 호혜성이 가진 이 무겁고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죠.
정반대요?
네, 은혜를 갚는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고 무거운데 만약에 극심한 핍박에 너무 지친 나머지 끝까지 은혜를 저버리고 그냥 등을 돌려버린다면 이 강력한 후원자는 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무서운 질문이네요. 드실바 박사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청중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끌어온 두 가지 되게 섬뜩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세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말이죠.
아, 모세가 홍해를 쫙 가르고 탈출했던 그 유명한 기적 이야기잖아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후원자인 신이 바다를 반으로 확 갈라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서 그 거친 광야에서 매일 먹여주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이라는 엄청난 후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 약속의 땅 문턱에 도달했을 때 정찰꾼들이 막 무섭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세다. 우리는 저 땅 못 차지한다. 이 후원자 말 믿고 계속 가다간 우리 다 죽을 테니까
차라리 그냥 이집트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 이렇게요.
와, 이거 현대 스타트업 세계로 치면 딱 이런 상황이네요.
아, 또 어떤 비유일지 궁금한데요.
거물급 투자자, 그러니까 신이 진짜 곧 파산할 위기의 회사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기적적으로 멱살 잡고 살려놨어요. 멘토링도 다 해주고 필요한 자원도 인맥도 다 끌어다 줬죠.
네네.
근데 막상 이 회사가 상장, 그러니까 IPO 문턱까지 딱 갔는데 창업자가 갑자기 아 투자자님, 저 솔직히 이 상장 과정이 너무 쫄리고 당신 능력도 이제 못 믿겠으니까 저 그냥 투자금 다 토해내고 예전 경쟁사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갈게요. 이렇게 선언하는 꼴이군요.
아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상황에서 안빡칠, 아니 화를 내지 않을 투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극대노화겠죠.
맞습니다. 후원자는 극대노화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를 확 거두고 공개적인 모욕을 준 그 세대 전체를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광야에서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농업 비유인데요. 농부가 땅에 단비를 흠뻑 내려주면서 진짜 정성껏 가꿨다면 그 땅은 유용한 채소를 내는 게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비란비는 다 빨아먹고 정작 엉겅퀴랑 가시덤불만 막 내뿜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저주를 받고 결국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못 갚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악영향을 끼치는 거군요.
맞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모임을 폐하고 그냥 옛 사회로 쑥 돌아가는 행위는 그저 핍박에 겁을 먹은 어떤 연약한 실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네, 그것은 예수가 날 위해 흘린 그 고귀한 피를 그냥 뭐 지나가는 평범하고 가치 없는 인간의 피 정도로 깎아내리고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성령을 대놓고 모욕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배신 행위였던 거예요. 후원자의 관대함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짓밟은 거죠.
아,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의 경고 구절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언어로 쓰여 있었던 거군요. 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탐구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네요. 사실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구절이 엄청난 논쟁의 폭풍의 눈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진짜 수십 년간 격렬하게 싸워왔거든요. 한쪽 진영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어떤 죄를 지어도 신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반면 다른 한쪽은 아니다. 당장 히브리서 6장을 봐라. 용서받지 못할 배교의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죠.
그런데 디슬바 박사는 이 고대 호혜성의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이 두 가지 현대적 주장이 모두 1세기의 예절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폭로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진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통찰이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세네카의 철학이 다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세네카는 은혜에 관하여라는 자기 저술에서 후원자와 수혜자가 각각 지켜야 할 상충하는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놨어요.
상충하는 규칙이라면 서로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선물을 준 자, 즉 후원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그 즉시 완벽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한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생색내고 기억을 들먹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냥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되게 천박한 빚독촉이나 거래로 전락해버리니까요.
아, 진짜 멋진 태도네요. 그럼 반대로 받은 사람은요?
반대로 선물을 받은 자, 즉 수혜자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평생토록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어떻게든 보답할 기회를 찾아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대인들의 유기적이고 섬세한 관계적 예절을 오늘날의 무슨 딱딱한 법적 계약서처럼 완전히 오독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자, 이 1세기의 사고방식으로 방금 말한 두 가지 신학적 주장을 해부해보죠. 먼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냥 안심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이건 수혜자가 어차피 우리 후원자님은 속이 되게 넓고 한번 약속하면 무조건 끝까지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앞으로 막 살든 말든 계속 베풀어 주셔야지 이렇게 은혜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거든요.
아, 후원자한테 맡겨보는 것처럼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이건 극도로 무례하고 뻔뻔한 짓입니다. 수혜자가 감히 후원자의 미래 행동을 자기 맘대로 강요하고 예측하는 엄청난 오만함이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런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을 거야 하면서 맨날 두려워하는 쪽도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배은 망덕한 자에게도 끊임없이 비를 내려주고 씨앗을 뿌리는 분이 바로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후원자, 즉 신이잖아요. 그런데 수혜자가 자기 혼자 내가 이 선을 넘었으니까 이제 신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단정지어버리는 건 그 끝없이 넓은 신성한 관대함을 보잘것없는 인간의 좁은 법적 잣대로 억지로 제한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세네카가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진정한 후원자는 상대방이 설령 배신하더라도 신들처럼 끈질기게 계속해서 베푸는 자다라고요.
와, 진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현대의 두 논쟁이 모두 핵심을 완전히 빗나갔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잃느냐 마느냐라는 되게 법적이고 결과론적인 논리에만 빠져서 이토록 거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오늘 이 순간을 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본질적인 관계의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실바 박사의 심층탐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신약 성경 저자들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응답되어야 한다.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응답되어야 한다. 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이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이 호혜성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네, 그 압도적인 희생, 그 거대한 후원을 진정으로 경험해 본 자는요, 구조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이기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연대하고 핍박과 수치를 기꺼이 견뎌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든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제가 오프닝에서 살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쭤봤었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거래와 영수증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손익을 되게 깐깐하게 따지는 철저한 이해타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억울하지 않고 딱 받은 만큼만 줘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네, 그게 현대사회의 기본 룰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1세기의 렌즈를 통해 발견한 이 고대의 호혜성 규칙을 우리의 팍팍한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베푼 사람은 자신이 베풀었다는 사실을 그 즉시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받은 사람은 그 고마움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애쓰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누가 법적으로 옳으냐, 계약 조건이 어떠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태도, 어쩌면 갈등과 단절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회를 치유할 비밀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이 1세기의 아름다운 은혜의 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배우기를 갈구하는 여러분의 일상에 오늘 이 고대의 지혜가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춤에 동참할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